안녕하십니까? 참된 신앙을 찾아서 함께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을 받는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형제 자매님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성령에 대해서인데요. 성령에도 참 성령의 역사와 거짓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대한 예언을 주시며 거짓 선지자 와 거짓 그리스도에 관한 경고를 주셨는데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그 표적과 기사가 모두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는 거죠. 거짓 성령이 있다는 건데 그 분별 기준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이 주제를 나누기 전에 먼저 한번 영분별의 기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어떤 걸 분별할 때는 반드시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잖아요. 특별히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거짓 영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신 그것을 보더라도 제일 좋은 것은 무엇보다도 성경이겠죠.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그러면은 나쁜 나무에서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고 또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영을 받았다면, 특별히 성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성령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되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중생과 이런 아홉 가지의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데 정말 우리의 어떤 그삶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교회에 가면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저 역시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그 울타리에서 벗어날 때 과연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열매 속에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특별히 가정에서 뭐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자녀들에게 이렇게 어떤 격정적인 말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회사나 사회에서도 그냥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가시와 같고 다른 사람 뭘 이렇게 찌르고 또 아프게 하고 또 과격한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가서는 성령의 열매의 어떤 그런 표징을 나타내는데 여기 가서는 또 여기에 어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한 나무에 두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은 어떤 면에서 가짜 성령, 그러니까 거짓 성령을 받은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어떤 영을 받았는가를 분명히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짓 영을 받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온전하게 안 나가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이 하는 행실을 보면은 어떻게 거룩한 성령을 받았을까?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곡해하고 복음에 대한 오해를 받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로 그들을 영의 분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녕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진리에서 떠나서 우리가 어떤 성령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기준이 성경의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방언을 해야지 성령을 받은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병을 고침 받거나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성경과 비슷한 그 아주 그 엄숙한 내용들이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예언을 내가 하면은 성령을 받은 것이다. 뭐 이런 유들이 많죠. 안 그러면은 기도하다가 내 이빨이 금이빨이 되면 아, 이거 성령의 역사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어떤 그 힘구두시는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후 한번 이렇게 하면은 샤락 넘어지는 거. 이런 것을 성령의 역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결국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지만 그 결과 뒤에 오는 내 마음의 허전함, 어떤 그 고통, 그리고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힘들어하죠. 그런데 성령은 항상 진리를 따라서 역사하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면 진리의 영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게 진리의 영의 특징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내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이 그리고 내가 죄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모든 유혹들을 이기는 그 경험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열심히 하고 밤새도록 방언을 해도 삶이 안 바뀌어요. 병을 고침받아도 쓰러져도 뭐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해도 여전히 죄에 묶여 있으면 그건 죄의 종이죠. 성령의 종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진정한 변화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이 성령을 분별하는, 내가 받고 내가 경험한 성령을 분별하는 좀 잣대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있습니까?
네. 보통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있다. 내 안에 내가 성령을 받았다. 이런 증거들을 보통 자신의 감정 상태에서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해야 내가 성령을 받았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도했는데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었어. 내가 성령을 받았다. 이런 것들로 이제 자기가 성령을 받은 증거를 하려는 게 이제 우리 사람들의 그런 속성이거든요. 또한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찬양 집회를 가서 뜨겁게 찬양을 하고 눈물이 나오네. 그런 자신의 감정 그런 상태가 내가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확신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매일 그 새벽 기도를 나가서 지금 제가 새벽 기도를 뭐 이렇게 부인하고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새벽 기도회를 나가서 이렇게 어떤 마음의 평안함,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함이 있으면 그런 것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자신의 어떤 평안함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평안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것들을 성령의 증거로 이렇게 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물론 일부는 될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의 어떤 평안 가운데 있고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건 확정이 될수 있겠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성령을 받은 확실한 증거는 아까 이제 두 분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그 열매로 안다고 하셨고, 또 마땅히 그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야 된다라는 말씀에 명확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내 감정 상태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한 그 하나님의 율법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하여서 내 삶에서 그런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런 삶이 바로 내 안에 진짜 참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를 구분하는 영 분별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그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정말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결과는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오랜 기간 신앙생활 했지만 제 안을 저는 들여다볼 수가 있잖아요. 제 안에 들여다봐도 도무지 성령의 열매라고 할 만한 그런 열매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 마음에 고통이 있었어요. 여전히 다른 사람과 똑같이 화가 날 때 화를 내고 또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는 욕심이 있었고요. 그런 저의 마음 상태를 봤을 때 아, 이거는 정말 아니지 않나. 오랜 동안 교회 다니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산다고 노력했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제 안에서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아왔었는데 이제서야 저의 죄의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고 저의 것을 이제 내려놓으면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들 말씀해 주셨듯이 첫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른 변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희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리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그 변화된 그 삶이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거가 되는 거죠. 어떤 뭐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또 방언을 한다고 해서 또 기타 이 신비로운 능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게 성령 받은 진짜 참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참 성령과 거짓 성령을 분별하는 그 성경적인 기준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거짓 성령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험과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거짓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청년 시절에 이제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부산에서 이제 인천에 올라왔을 때에 좀 아주 영적으로 깊은 기도 가운데 기도를 하루에 뭐 한 5-6시간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 밑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 또래의 청년들이 그때 한 4-5명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그래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연합으로 기도회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물론 방언 기도도 하고 그렇게 기도회를 매일 했어요. 근데 참 이 찬양과 또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것들이 기도인데 그 안 잊어버려요. 한 시간 두 시간을 보통 하는데 기도가 이제 한 시간 좀 지나서 참 이렇게 무르익어가는 어떤 그런 시점에 이 이상한 정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막 그 청년들 중에서 한 명이 막 갑자기 막 예수님을 막 욕을 하기 시작하고 어떤 막 그 막 이상한 목소리를 갑자기 변조된 목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게 무슨 일일까? 어떻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거 귀신이 역사하는 거라 그 막 더 막 이 성령 충만으로 하면서 막 이런 찬양을 막 목숨껏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떤 면에서는 성령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모르면서 그냥 막연히 성령을 달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악한 영들이 이 달라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처럼 하면서 딱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그게 드러나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때 이 거짓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는 성령을 간구하고 이렇게 찬양과 기도를 했는데 악한 영들이 이렇게 역사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랬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서 그냥 막연히 그냥 성령을 달라고 그냥 성령의 어떤 능력 그런 어떤 현시적인 것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끝으로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성령을 그 당시 때 성령을 받으면은 막 이렇게 어쩔 줄 모르는 이렇게 감정적 고조된 상태가 참 많았거든요. 물론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뭐 어려운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노임을 받지만 일시적으로 결국은 돌이켜 보면은 감정적인 어떤 흥분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어떤 거짓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삶 속에서 어떤 뭐 섬기고 또 겸손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안 나타나고 그런 어떤 권능을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뭔가 힘이 뽀빠이가 힘이 나가지고 뭐 아기를 무찌른 것처럼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자신의 참 어떤 모습으로 배려하고 부드러움 그런 것들이 없은 그런 당시의 모습을 볼 때 그때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거짓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아픈 기억을 좀 하나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예 물론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그 저희 그 고모님이 원래 아주 나름대로 이 장로교를 평생 이렇게 장로교를 다니셨고 굉장히 외적으로 신실한 분이었고 열심히 많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고모님이 유방암이 걸렸어요. 유방암에 걸려갖고 참 가슴 아픈 기억인데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고친다고 아주 유명한 포천의 할렐루야 기도원 아실 거예요. 그쪽에 가가지고 그때 한참 그쪽이 그쪽 그 김모 그 집사가 아주 그 집회를 하는데 아주 이 매스컴에도 아주 예전에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가서 거기서 집회를 계속 참석하고 성령 부흥 집회를 참석하고 이제 그런 장소를 제가 여러 번 갔어요. 저희 아버님이 거기서 이제 같이 계시면서 동생이 병이 들었으니까 같이 옆에서 간호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병세가 점점 악화됐어요. 근데 매일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거기다 이렇게 성령의 그 능력으로 안수를 주면 그 그 환처에 안수를 하면 그게 이제 낫는다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거기서 나오는 약수가 있어요. 그 약수가 신비의 물이라고 그 물을 마시고 그 물을 갖다 뿌리면 병이 낫는다. 이런 잘못된 그런 것이 이렇게 굉장히 아주 그때 많이 퍼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제 나중에 암이 심해졌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원래 나름대로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러셨는데 그때 그곳에서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너무 거기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 넘어지면 그 사람을 잘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물건 치우듯이 이렇게 조용히 치워가지고 처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갖다 그냥 그 없는 그 재산에 돈을 바치고 그리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너무 실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주님과 관계없이 이렇게 살아오셨거든요. 그전에는 교회도 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예전에 이렇게 보면서 아 이거는 그때 제가 좀 어린 나이였는데 내가 봐도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고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느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진리를 알고 보니까 그것은 확실히 잘못된 성령의 어떤 그 역사구나. 지금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을 고친다 그러면 구름대같이 몰려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금은 생각해야 될 때인 게 몸이 아프면 일단 병원에 가야죠. 병원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인데. 그죠? 그리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우리가 이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치료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길을 택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그런 구체적인 그런 어떤 그 연구나 그런 것이 없이 가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거기서 하는 대로 이렇게 있다가 결국 이제 그런 마음 아픈 일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프로그램을 보는 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는 해주고 싶어요. 절대 병이 들면 그렇게 안수를 한다든지 부흥 집회를 통해서 고친다라 하는 데는 거의 대부분 다 그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가서는 안 됩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대학 시절에 제가 이제 그 대학생 선교단체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활동에서 그 아는 선배님 한 분이 그 그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셨어요. 그 영, 은사, 방언, 뭐 치유, 뭐 이렇게 예언, 환상 이런 데 좀 심취하신 선배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항상 그 저를 데리고 어디를 데려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 때 이게 선배님 따라서 한번 그 어디 뭐 산에 있는 데는 아니고 그 제가 이제 대구에서 대학생을 했으니까 그 안에 어떤 3층짜리 건물에 이제 3층에 작은 기도원을 선배님을 이제 따라서 찾아갔었어요. 이제 왜 따라갔냐? 선배님이 그랬거든요. 민서봐, 우리 성령 받으러 가자. 그래갖고 아주 신통한 데 있다. 우리 성령 받으러 가자. 능력 받으러 가자. 이래갖고 저도 뭐 그전에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보고 방언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 나름대로 아, 나도 신앙생활 이렇게 단조로울까 해서 나도 좀 새로운 뭔가 어떤 그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순수한 생각이 이제 따라간 거죠. 그래서 선배님이 능력 받으러 가자. 성령 받으러 가자. 그러니까 저도 마침 잘 됐습니다. 좀 따라갈게요 하고 이제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선배님을 따라서 이제 그 기도원을 이제 찾아갔는데 처음에 이제 딱 들어가니까 뭐 이렇게 조용하더라고요. 처음엔 조용하고 이렇게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 여자 원장님께서 강대상에 딱 서 계시고 여신도 몇 분 이렇게 딱 계셨어요. 계시고 이제 어디서 초대하신 이제 목사님도 이렇게 한 분 오셨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오셔갖고 이제 처음에 조용했어요. 목사님께서 설교 딱 그냥 조용하게 그냥 말씀 전하시고 이제 말씀이 끝나니까 단정한 차림에 이제 그 원장님께서 이제 강대상에 딱 나오시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찬양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저는 그런 찬양은 처음 본 거예요. 이렇게 그 강대상에다가 이렇게 수건을 두껍게 갖고 다 올려놓으시더라고요. 왜 강대상에 수건을 올려놔 했더니 이렇게 막 치는 거예요. 이렇게 강대상을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뱅뱅 치면서 이제 찬양을 하니까 손 아프지 말라고 이제 그 수건을 올려놓으신 거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근데 뭐 이게 그냥 뭐 찬양을 이렇게 툭툭툭 향이 아니라 뱅뱅 치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찬양을 엄청 격렬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여신들도 같이 막 박수 치면서 격렬하게 막 찬양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거는 저도 교회에서 많이 본 거니까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싶어서 저도 이렇게 박수 치면서 이제 찬양을 따라 했죠. 이제 찬양이 물어 이거 갈 때쯤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원형을 그리면서 옛날에 우리 그 민속 춤 있잖아요. 강강술래 같은 춤 같은 것처럼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원형을 그리시더니 이렇게 손을 다 이렇게 둥그렇게 맞았고 강강술래 같은 춤 비슷한 것을 추시면서 으쌰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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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시는 거예요. 뭐 응원하는 것처럼 이건 기도가 아니라 뭐 으쌰쌰 으쌰쌰 뭐 이렇게 이상한 주문들을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거?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어떤 성령 역사인가 보다 하고 저도 옆에 따라했어요. 으쌰쌰 으쌰쌰 저도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각자 흩어져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막 방언을 하고 막 이상한 말 뭐 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저는 방언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나도 방언을 좀 받고 싶다. 그래서 이제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했죠. 근데 원장님이 오시더니 너는 방언을 받아야 된다 하시면서 제 등을 막 때리시는 거예요. 등을 막 때리고 그래도 방언이 안 나오니까 이제 앞으로 오셔갖고 손 나눠잡고 배를 찌르시는 거예요. 배를 막 찌르면서 이제 방언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안 나오냐. 저도 하려고 노력했는데 아무 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등을 때리고 배를 찔러도 방언이 안 나왔어. 저는 그때 이제 생각했죠. 나는 성령을 못 받았구나. 나는 성령 받긴 큰일 났구나. 나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돌아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성령 받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것들은 이제 알게 됐죠. 왜냐면은 그런 걸 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쭉 보니까 그런 거는 구하면서 제가 이제 성경 진리를 깨닫고 명확한 성경 진리를 제시하고 말씀을 제시하고 증거를 제시하는데 이 말씀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들이나 체험들이 가장 중요하고 성경에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하면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하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그걸 보고 그 어떤 방언하고 신비한 현상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참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짓령의 역사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때 좀 저는 알게 됐죠. 네.
아, 저는 제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한 한 달, 두 달여간 이제 교회를 출석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이제 매일 주일 성수를 하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이 저한테 계속 남아있어서 그랬던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제 두려움이 생겼는데 그 무섭고 떨림이 그냥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막 이렇게 쭈뼛쭈뼛 쓸 것 같고 이 두려움은 어디 가서 숨어도 해결되지 않고 누구에게 의존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그 두렵고 떨림이었어요. 그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운데 제가 아무리 고민하고 해도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무서움인데 결국 이거는 하나님밖에 해결하실 수가 없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지만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저희 목사님께 말씀드렸을 때 목사님이 이제 이건 분명히 귀신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교회에 오라고 해서 교회에서 이제 귀신을 쫓는 기도를 하셨어요. 집사님들 많이 모이시고 찬송하시고. 근데 그랬는데도 그런 노력을 여러 번 많이 했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점점 그 시름만 깊어가고 그 두려움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수소문 끝에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옮겨갔던 그 형제교회에 그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은 귀신이 아니다. 제가 어떤 마음속에 어떤 죄책감 같은 게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생긴 그 두려움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 말씀을 몇 구절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고 할 때 제 안에 편안함이 밀려오면서 그 두려움이 그 해결이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장로교회를 떠나서 이제 형제교회로 옮겨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두려움은 해결이 됐지만 그리고 열심히 말씀 보고 또 주일 성수 하고 했죠. 제 삶은 크게 변함은 없었고 두려움은 그때 해결이 됐습니다.
네. 네. 기독교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그런 거짓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경험하시는 것들이 교회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들인데 참 그것에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 그 현실이 슬프네요. 이 말씀을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그런 잘못된 열심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녀서 30살이 넘기까지 이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성령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 잘못된 열심도 없는 그런 세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거짓 성령의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나누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좀 나눠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참 성령을 받는 성경적인 비결이 무엇인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상 성령의 역사를 복음서나 이 서신서에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실상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화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으니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결국 바람은 이렇게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그 성령이 역사한 그 결과는 항상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 개인에게 성령의 역사는 있어요. 죄인이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에 각 개인이 정말 진정으로 반응했을 때 그때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죄를 버리고 그리고 거룩한 생애를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정을 하고 우리가 그리고 성화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최후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영화로운 몸까지 변화되기까지 이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개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폭이 크고 넓고 깊어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믿어지게 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 이 진리가 깨달아지게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게 사실상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사실상 진리와 분리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해서 생각을 하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사실상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그 성령을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니 일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그 말씀이 저는 그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죄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특징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러한 어두움, 숨겨둔 죄, 더러움, 시기심, 다툼, 남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이런 뭐 정욕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의 대신 그리스도 앞에 가서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그분의 의의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사실상 복음을 경험을 하게 되고 거듭나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끝날 때 반드시 사실상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법으로 하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사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 이게 성령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지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그것도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충만한 상태예요. 충만한 상태.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받는 방법은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성경에는 사실상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우리가 다른 어떤 성령이라고 하는 어떤 다른 어떤 뭐 특별한 어떤 그 기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으로 대부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령은 특별히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을 하고 그분께 우리가 온 생애와 마음과 생명을 바쳤을 때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주가 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되시고 사랑의 능력으로 사실상 부어지는 것이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예.
그 그 참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 부모의 그 사랑을 모르잖아요. 철이 들 때까지는 모른다 그러는데,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그 부모의 사랑과 언덕, 공덕을 알 때 그제서 이제 우리가 흔히 철이 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듯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만이, 즉 성령만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이, 특별히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룬 그 원대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세상의 어떤 그 저주, 그러니까 세상을 비난하고 부정적인 어떤 그런 가운데 있다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을 우리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겠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어디까지 알려주셨냐면, 아버지의 뜻을 알려줄 때, 아, 내 존재라는 것이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알고 보니까, 내가 이 세상을 저주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이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창조주를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참 성령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죄인을 향한 그 원대한 뜻이 있는가, 이것이 그 참 성령의 어떤 저는 역사라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오시면은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내가 가르친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알게 하리라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청년을 한 명 이제 전도를 하게 됐는데, 서울이 집인데 인천에서 그냥 같이 생활을 했어요, 저랑. 근데 처음에 교회에 오면은 궁금한 게 너무 많잖아요. 막 이것도 뭐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현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하여, 또 성경의 어떤 말씀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한두 달 좀 지나고 난 뒤에 저한테 질문을 거의 계속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이거 성경을 펼치면은 그 형제가 물었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끝나고 나면은 또 다른 질문을 하면은, 그래요? 그러면 구약에 이러면서 이제 창세기, 민수기 이런 식으로 딱 펼치면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제가 할 때는, 제가 성경에 뭐 성경 66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구약을 갖다 신약을 갖다 뭐 이렇게 선지사 어디에 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펴든지, 이렇게 물론 제가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고 했는데, 이렇게 기억나게 한다는 게 그때, 아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이끌기 위하여 이제 저를 사용하셨겠죠. 저는 이 성년을 이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진리로 인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다 보니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니까, 그래서 야, 그 형제가 참 신기하게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느냐고, 잘 모른다고. 나도 신앙생활한 지 1, 2년밖에 안 됐는데 성경도 한두 번도 안 읽었는데 어떻게 알겠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하시고, 그 뒤에부터 제가 아, 어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래서 알려주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 말씀 진리는 절대로 알 수 없다.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막 제가 임의적으로 막 찾으려도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런 상황이 딱 맞을 때에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성령을 받는 비결은, 저는 이렇게 참 성령을 받는 비결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구한 모든 기도는 다 들으셨거든요. 그 나사로를 살릴 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내 말을 듣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한 모든 기도는 다 들으셨거든요. 예수님 거의 기도를.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비결이구나.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 성령을 받는 비결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또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내어드릴 때, 그 약속의 성령을 보여주시겠다는 그 기도가 응답받고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